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 의료의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최근 이란의 최소 8개 교도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폭동이 일어나자 이란 당국이 이를 강경 진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MST에 따르면 교도관과 이란군은 실탄과 체류가스를 사용해 폭동을 진압했으며 이로 인해 약 3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ST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사무처장은 이란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수감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수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을 죽였다며 이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이 즉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감자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죽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농작물 수출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10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만약 일부 국가가 농작물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식량 배급이 느려져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개국에서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출 중단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지원이 끊긴다면 매일 1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각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러시아 등 주요 농작물 생산국들은 자국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밀과 쌀, 기타 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자격과 학생 채무 변제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 성명에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학생 채무 변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불안정하고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근로자들이 더 쉽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제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정점에 도달했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방안을 이번 주말에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코로나 사태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생산량 수준이 장기간 악화되는 것을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그 수준이 꽤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지출을 비롯한 수요가 감소했고 자택격리 명령으로 노동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달 실업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9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5,9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공식 화폐인 유로를 쓰는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9일 저녁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의 구제 금융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세계 프로그램 규모를 모두 합치면 5,400억 유로, 이화로 5,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구제 금융안으로 유로화를 쓰는 모든 국가들은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을 위해 국내 총 생산의 최대 2% 한도까지 자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금 마련을 위해 공동채무증권을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봉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재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 기름값이 제재 와중에도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환적과 중국 등의 대북 원유 제공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8개 국가 중에 25위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봉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대북 제재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9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을 포함한 2020 해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원비어 법안 통과에 따라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관련 새로운 금융 제재 조항이 생겼고 이를 연방 규정에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방 규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먼저 미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에 미국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게 외국 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재 대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원비어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를 연방규정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지사의 불법 금융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혹은 통제하면서 미국 영토 밖에 설립되고 유지되는 기관들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대상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자산 통제실은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의해 북한으로 수입 수출 재수출이 허용된 물품에 관해서는 사치품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북 제재 규정이 10일 연방간부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2010년 대통령 행정 명령 등에 따른 경제 제재를 담은 북한 제재 규정을 발표했고 이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 법안 이행 등을 계기로 수차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재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9일 북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 신종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개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지원이 테러 분자와 다른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전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막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성명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합법적인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재무부 제재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의약품과 의료장비, 농업생산품 등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이런 지원이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필요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또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국제적 전쟁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 통제국 OPEC이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 전반의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기존의 일반 허가나 특수허가를 통해 면제나 승인을 받지 못한 거래에도 특별 허가를 부여하는 오래된 호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지원이 가능한 인도적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인도적 지원 지침을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의 대북 독자 제재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 도발 행동에 따른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993년 대북결의 825호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397호까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였던 것처럼 각국의 독자 제재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외원조법 등의 근거에 북한을 제재하다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시작으로 북한을 직접 겨냥한 독자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This legislation passed unanimously out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address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issue.
그러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도 208조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관한 제재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이어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는 미국 비정부기구의 대북 물자 반입 등이 가능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식량, 재난, 의료 등 기본적 인도주의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지원, 감염병 예방과 보건 증진 등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비영리 목적의 활동,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지원 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와 물품 반입을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북 독자 제재는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나온 5.24 조치입니다. 북한 선박이 한국 해역 운항과 남북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 반출입 금지,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하며 선정되기 위해선 북한 측 상대방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반출된 물품의 분배 투명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방북하려는 남한 주민과 제외 한국인은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물품의 반출 승인 시에는 북한 측 수화자, 물품 조달 가능성, 또 물품 전달 경로와 재원 확보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9일 VOA에 정부 차원의 북한 코로나 대응 지원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인도적이고 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북한이 반환한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북 인적 왕래와 송금 차단 등에 관한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적 선박과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에 대한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보조를 맞춰 독자 제재를 발표해오면서 역시 인도주의적 활동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료 분야에 대한 수출은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의료 등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유는 관련 규정이 현재 코로나 대응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내 기름값이 제재 와중에도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환적과 중국 등의 대북 원유 제공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된 러시아의 지난 1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065톤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보고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겁니다.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이 연간 수입하는 정제유의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지 매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공식적으로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로 두 나라는 2018년부터 매달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4만 8,430톤, 그리고 2019년은 5만 2,910톤입니다.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각각 약 38만 2천 배럴과 약 41만 8천 배럴로 안보리 결의가 제한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넘지 않습니다. 정제유 50만 배럴은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적을 경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지만 실제 북한의 기름값 동향을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지난 한 해 동안 30차례에 걸쳐 북한의 휘발유 1kg 약 1.4리터당 가격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른 평균 값은 1kg당 1,283원입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 이후 몇 달 동안 휘발유 값이 2배가량 폭증해 2만 원을 넘긴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평균값이 30%인 1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기름값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도 1kg당 13,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9일 VOA에 북한 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로 불법 환적을 꼽으며 이것이 북한이 기름을 없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supply side, I think it's pretty well demonstrated that the ship-to-ship transfers have been a significant mechanism for North Korea to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지난 수년 동안 목격돼 왔다면서 불법 환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이 추정한 양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등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의 2배에 달하는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 트로이 스텐고론 선임국장은 불법 환적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내에 북한으로의 석유 밀수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clearly know that there are actors within China and within Russia who are working to smuggle oil into North Korea.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불법 환적 외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n't forget that the main supply for North Korean petroleum by far is the crude oil that China gives North Korea.
중국은 송유관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데 이를 통해 항공유와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종류의 기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스텐고런 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송유관을 통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expectation is that during the coronavirus period now, that they've continued to take and provide the same amount of oil.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t's very odd because the Chinese don't include that crude oil in the trade data. And up to 2014, they did include
중국이 지난 2014년까지는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했지만 이후 돌연 공개를 멈췄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원유 공급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8개 나라 중 25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에 비해 보유 무기 숫자 등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단순히 재래식 무기 숫자로 군사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지난해에 비해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8개 나라 중 2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 137개국 중 18위에 올랐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의 0.378점을 매겼습니다. 이 지수는 40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은 정규군 약 128만 명과 탱크 약 6천 대, 전투기 458대, 잠수함 83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며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잠수함 등 일부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전체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은 0.0606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40만 명의 정규군과 86만 명의 예비군 등 226만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등 항공전력 13,264대, 항공모함 20척을 비롯한 해군 군함 490척 등을 운용 중이라고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연간 7,500억 달러로 16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을 크게 앞질렀으며 2,300억 달러대의 중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번 전체 군사력 순위에선 미국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일본이 5위권에 포함됐고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브라질이 한국 다음으로 7위에서 10위에 분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위가 각 나라의 실제 군사력을 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각 나라의 군사적 특징과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래식 무기 숫자로만 군사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not every country is going to fight warfare the same way. And as a result, the whole
모든 나라들이 처할 수 있는 전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군사력을 평가할 땐 무기의 숫자만이 아닌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핵 전력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n terms of purely conventional forces, doesn't look all that goo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when you add the nuclear weapons i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순수하게 재래식 전력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핵무기를 포함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미한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미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논란이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진 않겠지만 신뢰 문제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8일 VOA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uth Koreans, I don't think have been prepared to go much beyond 10%. They've made that very clear.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동맹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big thing coming up is the election in November. I don't think we've got it. I don't think we're in good shape.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무선에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더 고위급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실무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ay need to go to a higher level, but I think it's in both sides' interest that a solution be found.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협상과는 다른 다이나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aware of that this burden sharing, this SMA negotiation has ever, you know, received.
미한 협상은 국무부를 주무부처로 국방부 등과의 협의하에 다뤄졌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기에는 두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첫째로 역내 장기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는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focus on the longer term challenge that China represents in the region. And of course, North Korea still out there as an unresolved problem.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노력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무급 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이 맡은 업무 이외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한반도 대비 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조율을 통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예전처럼 단연 계약으로 맺어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근본적인 동맹 관계에 금이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관계에는 과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현재 논란으로 동맹 관계가 본질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한 동맹 관계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survival of the alliance is not threatened by this. But I do think that this kind of issue.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신랄한 언사와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동맹 관계와 동맹 간 신뢰, 지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반도 등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 안보 자문에는 2021년 민주당이라 불리는 그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우는 이번 대선의 대표적 슬로건은 오바마 시대로의 복귀입니다. 이른바 복원주의자로서 미국의 정책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야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적어도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오바마 시대로의 복원주의자로서의 정책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룬키스 연구소의 토마스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고 미 외교협회의 제임스 린지 수석부회장도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팀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고문으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번스 전 차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통령 당선 시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세력은 2021년 민주당이라 불리는 그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룹은 바이든 외교안보팀에서 활동하는 일부 인사들과 다른 후보의 캠페인에 소속했던 관계자들, 그리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학자, 정치인 등 민주당 성향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과 2018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한 초선 하원 의원들도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이 그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있었던 곳을 넘어서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신념으로 뭉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그룹의 신념을 실제로 오바마나 트럼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시진핑 집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 그리고 오바마의 재선이 이뤄진 2012년 이후 세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믿는 시각에서 비롯된 편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2021년 민주당 그룹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세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독재 국가들의 부상과 관련해 특히 미중 관계에서 세계를 보다 지정학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상업적 관여가 경제적 자유화로 연결돼 중국이 국제 질서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틀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중도 민주당은 이제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사적 관여의 가치가 과연 높은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동맹국들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지출 증액 요구보다 중국의 도전과 세계 경제 개혁, 중동 지역의 미국 역할 축소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열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의 면면도 주목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을 비롯한 80명의 외교안보 분야 전직 관리들은 지난달 말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후보들 중 미 국가안보의 쇠퇴 과정을 되돌리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보내진 이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서한엔 주한 미국 대사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전직 관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주한 대사 출신으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톰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에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뉴욕시의 병원들은 계속 초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진도 열악한 개인 보호장비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사망자 가족의 오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청 심과의 M병원 중환자실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인 한국계 내과의사 김건수 씨는 BOA에 20, 30대 감염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다며 특히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9일 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뉴욕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환자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지금 환자들, 미중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지금 한두 명 빼고는 지금 다 벤틸레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더 중환자실 비슷한 이제 그런 병실들을 더 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 병원들이 지금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병실을 계속 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벤틸레이터도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의료진도 상당히 바쁘시겠군요.
1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데이팀하고 나이팀으로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 지금 워크로드가 굉장히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하루 종일 CPR 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더라고요. 정말 심정지가 계속 와서 환자분들께서.
네. 의료진 보호와 진단 장비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좀 개선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보호장구나 이런 게 너무 없었고 병원 측에서도 좀 당황을 엄청 했고 의료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시스템 체계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보호장구가 모자라고 지금 현재 N9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5일 한 번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저희 의료진들한테는 그게 제일 지금 불만이죠, 병원 측에. 그리고 저희 초창기에 이제 보호장구가 없었을 때는 엄청 많은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 내과 레지던트들 동료들조차도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명, 8명이 지금 양성이 나와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뉴욕시의 다른 병원 지금 레지던트 2명이 30대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께서 감염이 돼서 사망하셨다고 저번 주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저희도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렵지만 예.
아, 그렇군요. 환자들 상황이 궁금한데, 돌보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자 가족들이 병원에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지금 환자 가족들을 이제 못 오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데이트들이나 상황을 이제 전화로 다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신 분들한테는 전화를 바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화 드리면은 이제 전화기 너머로 이제 들려오는 막 오열하는 소리, 우시는 소리 들으면은 이제 저희도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또 저희가 전화기를 자꾸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환자들이 또 다른 환자들 저희가 또 케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전화를 이제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때마다 참 저희도 가슴이 아프죠. 예, 가슴이 굉장히 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아, 많은 환자를 돌보시느라 정신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좀 남는 환자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중한 분의 가족들이 다 멕시코에 사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할때 이제 알겠다고 막 우시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못 오잖아요.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행기가 지금 뜨질 않는데, 그 뜬다고 해도 그 시신을 언제까지 병원에서 언제까지 그걸 보존을 해줄지 아마 24시간, 48시간 안에 안 오면은 저희 병원은 그나마 양호해서 그 정도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그냥 바로 병원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볼 수조차 없는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가끔 어떤 환자들은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환자를 그냥 멀리서 이제 보여주기라도 할수 있냐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방 밖에서 유리 너머로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막 우시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서 참 그게 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환자가 숨지면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시즌에 저희 병원에 이제 새로 이제 만든 policy가 이제 영안실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이 이제 시신을 볼수 있게 어느 이제 장소에 24시간 동안 거기다가 시신을, 만약에 환자가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볼수 있게 이렇게.
네. 가족이 환자를 돌보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중환자실에는 근데 그 노인뿐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고요.
아, 예, 충격이었습니다. 20대가 그렇게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그렇게 달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말 큰뭐 사고를 당해서 뭐 뇌사 상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내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대가 그냥 감염으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이틀 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가, 아, 그런 케이스는 정말 처음 보고, 저희 익스피리언스가 많으신 전문의분들, 선생님들도, 아, 이런 거는 정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다. 정말 많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사망한 환자들도 있고.
아, 그럼 끝으로 시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뭐 딱히 지금 권고는 지금 한번 걸려서 지금 누가 그렇게 그 지경 까지 이렇게 갈 거다 이거는 아무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경력도 없고 뭐 담배를 피시는 거 그런 분들도 아니었고 아무런 경력 없는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었는데, 결국 감염이 돼서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더 가장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이제 감염이 돼서 위중한 상태로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우선은 외출을 자제, 필요 없는, 정말 정말 필요하지 않는 외출은 자제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한두 달 정도 좀 자제를 하고 좀 집에서, 예, 답답하긴 하겠지만 꽃 보러 나가고 뭐 이런 건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욕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김권수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과 환자들 상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온 미 해군 항공모함 티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항모인 니미츠호에서는 아주 소수의 확진자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9일 마크 에스퍼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밀리 의장은 최근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400명 넘게 나온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임무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Teddy Roosevelt in and of itself has got about 400 positive tested COVID positive.
밀리 의장은 루즈벨트호에 탄 5,000명의 승조원 중 약 400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개별 함선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합참 의장인 자신과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루즈벨트호가 비상계획 시에 요청을 받으면 준비가 될 것이고 필요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루즈벨트호의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노키스트 국방부 부장관은 양성 판정을 받은 병력 가운데 상당 비율이 무증상자이고 다른 사람들도 가벼운 감기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people who are testing positive, a significant percentage for the military are asymptomatic, don't have symptoms. Others have mild.
노키스트 부장관은 루즈벨트호가 10%의 병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항모를 비롯한 미국 함선들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중 치료팀 ICU가 배치돼 있으며 이를 통한 추가적 조치를 제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하이튼 합참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발전기와 전투기, 무기가 실려 있는 항공모함을 비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t empty the ship because you do have a nuclear reactor on the ship. You do have an entire carrier air wing with all the weapons it brings on the ship. So there's going to be.
그러면서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 대략 천여 명의 수병이 항상 루즈벨트호 안에 상주할 것이며 이들 남겨진 병력들에 대해서도 격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걸로 언론에 보도됐던 또 다른 미 해군 항모 니미츠호에 대해서는 출항을 앞두고 매우 적은 숫자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re's been a very small number of breakouts on the Nimitz, and we're watching that very closely before the Nimitz go out. But it's not a huge breakout. It's not a big spike at this point.
니미츠호의 출항을 앞두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대규모 발병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 급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군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미군은 장거리 타격 폭격기 전력 등 코로나가 발생한 항공모함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연합 전력들을 모두 이용해 미군의 항시 대비태세를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루즈벨트호에서 4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포 남부조선소에서 모형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어떤 무기를 염두에 둔 시험인지 단정하기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9일 VOA에 지난 5일 상업위성에 찍힌 신포 조선소의 사진을 놓고 북한이 미사일 사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only one pop-up test stand in North Korea that we know of. So anything they test from a canister has to be tested at Shinpo.
루이스 소장은 알려진 미사일 사출 시험장이 과거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하리 시험장에 하나가 더 있었지만 지난 2018년 위성 사진을 통해 시험장 시설이 폐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재는 신포가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많은 전문가들이 구성 사출 시험장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신포가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용, 구성이 지상기반 미사일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사출 시험장이 신포 조선소가 유일한 만큼 SLBM뿐 아니라 지상기반 또는 양방향의 목적을 둔 무기체계 시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3형의 신형 SLBM 무기체계, 신형 지상기반 무기체계의 사출 시험 가능성, 지난해 수중 발사대에서 쏜 북극성 3형의 실험 보완 가능성 모두 병존한다는 설명입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가 5일 분석한 신포조선소 상업위성사진에서는 38노스의 사진보다 기중기 모습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루이스 소장은 2017년 당시 북한이 4차례 북극성 미사일 사출 시험을 진행한 뒤 비행시험을 진행했는데 당시 3차례나 현장에서 기중기가 위성으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중기의 존재 여부는 북한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개월 뒤 다음 단계인 비행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That's usually a sign that later, not immediately, but in months, that they're going to move to...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사출 시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미사일 사출 방식 분류에 따른 콜드 런칭과 핫 런칭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에서 볼 수 있는 핫 런칭은 말 그대로 발사대 안에서 미사일을 점화시켜 화염을 뿜으며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콜드 런칭은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기체 등 외부 동력으로 미사일을 사출해 발사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다음에 미사일의 화염이 점화됩니다. 최대 장점은 미사일의 추진체가 발사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보관되어 있는 다른 미사일들의 폭발 위험성을 낮추고 공간 효율이 좋아 협소한 장소에 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신포에서 진행한 미사일 사출 시험은 콜드 런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식이 반드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역시 1980년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LGM-118A 피스키퍼를 실전 배치할 때 콜드 런칭 방식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지하 경락고 사일로에서의 생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SLBM 외에 콜드런치 방식인 지하 경납 기반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RBM의 개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하 경납 기반 미사일은 폭격 등으로부터 생존성이 월등히 높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이동형 기반 미사일에 집중해온 만큼 SLBM에 이어 지하 경납 기반 기술 획득을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도 사출 시험을 진행한 원통형 발사통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위성사진만으로는 SLBM인지 지상기반 미사일인지 정치적 목적의 움직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ust pure speculation. That is intended for land launch or is it intended for submarine launch?
실러 박사는 특히 북극성의 경우 1형은 단 1회, 2형은 2회, 3형도 1회밖에 비행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른 무기체계보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박격포 사격훈련 지도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으로 내부 결속을 위한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9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훈련 지도가 이루어진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상 하루 뒤 보도를 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9일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지도한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던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에는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인민군 확대 타격 훈련 지도로 올해 첫 군사 행보를 개시한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 포병 훈련 지도 등을 이어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훈련 자체는 통상적인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10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포사격 훈련 지도에 나선 배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현장 사진에 따르면 베이지색 사냥용 모자와 흰색 상의와 겉옷을 입고 군 간부들을 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대 전현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해 또다시 이미지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흉내 내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위기잖아요. 북한도 경제적 제재도 계속되고 군에 주는 코로나도 없을 거고 그 때문에 수령님이 했던 식으로 돌파해 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딱 빨면서 이제 빨치산식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이나 안경 등을 종종 착용하며 체제 정통성 과시와 내부 결속에 이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물론 수행 간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발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 현장 사진엔 수행 간부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가 지난달 20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지도할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 보고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제는 단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안전지대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방역 대응에서 리더십이 앞섰다고 선전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이 얼마만큼 방역 부분이 우세하다, 그다음에 인민과 관련돼서 사망자가 없다, 의심환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또 그런 하나의 대비되는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포병 중시, 포병 강화에 구호를 내들고 포병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민 박사입니다.
본인이 포병 부대 출신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포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애착을 가져왔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 군 시찰을 하더라도 포병 부대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과업 지시를 한다든가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육성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강도 군사 행보를 지속할 뜻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사임하길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가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주한미국 대사관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도 한국에서 봉사하기보다는 11월까지만 일하고 떠나길 원한다고 사석에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대사가 자주 말했듯이 한국은 미국 대사로서 최고의 근무지이자 미국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는 물론 훌륭한 한국민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받은 언론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미한 동맹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대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사성 장군인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뒤 2018년 7월 7일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최경유입니다. 인도가 곧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제약연맹의 스타레샨제인 사무국장은 첫 수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최대 생산국으로 지난달 이 약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인도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인도는 이번 주 초 일정량의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제인 사무국장은 현재 인도 제조업체가 미국이 요구하는 양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로부터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최근 이란의 최소 8개 교도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폭동이 일어나자 이란 당국이 이를 강경 진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Amnesty에 따르면 교도관과 이란군은 실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해 폭동을 진압했으며 이로 인해 약 35명의 수감자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ST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사무처장은 이란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수감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수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을 죽였다며 이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이 즉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감자들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죽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농작물 수출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리 사무총장은 10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만약 일부 국가가 농작물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식량 배급이 느려져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출 중단 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지원이 끊긴다면 매일 1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각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러시아 등 주요 농작물 생산국들은 자국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밀과 쌀 그리고 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자격과 학생 채무 변제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9일 성명에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학생 채무 변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불안정하고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근로자들이 더 쉽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미국 내 중국 통신업체의 사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9일 다른 연방기관들과 함께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이 지난 2007년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안보 위협 완화 협정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코로나 사태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 생산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생산량 수준이 장기간 악화되는 것을 정량화하긴 어렵겠지만 그 수준이 꽤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출을 비롯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자택격리 명령으로 노동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달 실업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은이었습니다. 이상 4월 1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